하나님 말씀 우리 십계명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짧은 구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은혜와 공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우리 십계명 보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것, 행복.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할 때 그 경험 속에서 행복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복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그것이 최상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항목은 613개로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것이 365개이고 하라는 긍정적인 것이 248개입니다. 이것들을 정리하고 요약하면 십계명에 집단될 수 있고 또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서 일러주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출발은 이미 5계명인 이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치 않는 그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또 부모를 공경하거나 사랑함이 없이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이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출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또 이웃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피면서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간음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고 은밀한 것이고 사생활이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란 것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피길 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결혼의 제도를 주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남자인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갈비뼈로 한 여자를 만들어 이들을 하나 된 공동체 부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곧 한 가정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한 즉 여자라 부리라 하리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 했는데 이것은 남자를 남자가 되게 하는 그런 요소이고 부부는 서로에게 돕는 그런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로 말미암아 여자가 온전해지고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다양하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성경적 구분을 본다면 남자는 여자나 동일하게 결혼 전과 결혼 후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은 부모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가 하면 결혼 후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한 가정을 만들고 또 다른 부모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위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행보이고 나의 행보이고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셋을 또 육체적으로는 또 순결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불행한데 나 자신은 행복하다는 것은 잘못된 부부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뭐냐? 그래 첫 번째 살필 것은 결혼은 언약이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관계 양식의 본질적인 모습이 언약이죠. 이것은 지켜야 하는 약속이고 거기에는 신실함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결혼관과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 속에서 결혼관은 그렇죠. 사랑은 해서,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사랑이 유지되지 않을 때는 헤어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다른 상대가 생기면 더욱더 그렇게 또 결혼할 수 있다, 재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의 결혼이죠.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너가 갖고 있는 결혼관이 성경적 그런 결혼관으로서 영향을 줬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미디어가 가르쳐주고 세상의 주변의 환경에 보는 것으로 가르쳐진 그런 결혼관의 영향을 받느냐, 쉽게 그 삶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만의 언약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져야 하는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결혼 제도는 서로에게 충실과 또한 신실함과 신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가 본질적으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양자가 서로 충성과 그리고 신실함과 신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부부관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사실상 오늘날 수많은 무너진 관계 이면에는 뭐가 깨어진 거예요? 이미 서로의 충성과 신실과 신뢰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간에 있어서 충성과 신실 그리고 신뢰, 의리 이런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결혼은 가장 심오한 인간관계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결혼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심오한 그런 관계를 경험케 합니다. 이 심오한 관계는 사실상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근사한 그런 경험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신부인 교회가 가지는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그런 인간의 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육체적인 성적인 연합만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중요한 의도를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 주어지는 그런 어떠한 관계도 부부의 관계처럼 이렇게 총체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사실상 사람의 영적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가 되었고 이 제도적 범위에서 벗어난 그런 성생활은 언약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채 그 기쁨만 즐기려는 그런 시도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가 오늘날 너무나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는 성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께 펴낸 편지 중에서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읽어주고 있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냐? 그건 성적 타락입니다. 소돔아이, 이 동성애를 말하고 있죠. 그처럼 그 소돔성의 타락은 성적인, 동성애적인 그런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 타락이 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읽기도 민망한 노대 딸들의 범죄 사건을 기록했을까? 노대 두 딸이 아버지를 겁탈한 그런 사건은 음란과 방탕의 도시 소돔성에서 몸이 뵌 행동에 기이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후손을 얻겠다는 그런 핑계로 아버지와 동침했지만 그 뒤에 그 행동 뒤에는 음란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술에 만취되도록 마신 로데 행동 역시도 그 소돔성의 부도덕하고 오염된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음란한 자와 그런 행음하는 자를 미워하고 심판한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미워하고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육신을 갖고 있고 또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극시킬 때 잠시 음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인이 되고도 음란한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몸이 목소리라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이런 감정이 오래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일러줍니다. 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알이 따스함과 동시에 알을 깨고 부화가 됩니다. 뱀 알을 품고 있으면 뱀이 나오고 욕심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도적으로 변하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살인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음욕을 품으면 그런 행음하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간 것을 원활히 할 수 없으나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당연히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비춰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본능이겠지만 이 악심을 마음의 속에 품고 머무르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본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음란과 부패로 망합니다. 또 성경에 교훈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늠하다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야겠다고 고린도전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허락되지 않는 이런 근친상관이나 동성애나 수간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그런 범죄로 취급하고 있고 나가서 결혼하지 않은 그런 혼전 관계 역시도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규정할 때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 묻습니다. 어느 선까지냐? 그것이 바로 선에 미치기 전까지는 다 하고 싶다는 그런 죄의 욕구가 표출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느 선까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된 사람으로서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 되는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어디까지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결혼을 중요하게 여긴 만큼 가늠하지 말라, 제7계명은 중요한 계명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그 계명을 가르치고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론의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이고 또 사생활이고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까? 첫째, 가늠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라는 게요. 결혼의 언약을 깨뜨린다는 것은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결혼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파상되는 문제들이 무엇이겠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은 서로 간의 충성과 또한 신뢰와 또 신의 신실이듯이 이 가늠 역시도 충성과 신의와 신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충성과 신의 그리고 신실함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정상적인 그런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가능하겠습니까? 부부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그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가늠의 결과가 인간사회 최초의 단계인 이 결혼과 부부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부부관계는 인간사회 최소단인 이 가정의 신뢰의 문제가 무너지고 또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사회 전체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 이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는 결코 정부의 문제나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깨어진 부부관계로 파생된 결과로 보는 것, 이것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 결과에 파생된 거예요. 그리고 가늠하는 것은 그 언약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란한 창녀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음란한 아내, 이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변함없는 사랑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약. 그만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헤세드라는 그러한 히브리 단어로 표현된 이 사랑, 은혜, 언약은 언약의 사랑인데 결코 사랑 없이 무정하고 단호한 약속 수행이 아니라 그 언약으로 인해서 사랑을 꺾지 않는 이야기를 거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이면에 사랑이 마치 이성처럼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에 나타난 사랑은 지성으로도 감성으로도 결코 축소되지 않은 전인격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간음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중심부에 비수를 꽂는 그런 행위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음이 죄가 되는 이유는 간음이 상대방의 마땅한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보다 배우자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인데 그 깊은 의미의 메시지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격의 출발은 배우자를 사랑함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관찰하라 알려줍니다. 결국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 성적인 충성은 오직 배우자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그런 권리인 것입니다. 이건 영적 의미 속에서도 그렇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적 간음을 영적 간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사용하십니다. 7계명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런 모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적인 간음, 그래서 명백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영적 간음이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받아야 하는 마땅한 권리, 충성, 그걸 누구한테? 엉뚱한 존재에게, 우상에게, 허무한 것에 받침을 통해서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를 무시하고 그 분을 버리는 행위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결혼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그런 부부란 그런 부부관계란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연합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수단인데 이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또 부정적 명령이지만 적극적 명령에 거기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배우자에게 성적인 관계에서만 아니라 영적, 감정적 사랑과 충성과 신뢰를 지키고 그렇게 증진할 것을 긍정적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결혼과 또 성경에 나타난 간음, 또 영적 간음을 살폈다면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7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해석한 것들을 또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 해석하시는 원리는 이 계명은 단지 어떤 행위를 했다, 그 행위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향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해석은 두 가지 면에서 다루게 됩니다. 하나는 간음의 적용 범위고 또 한 가지는 이 결과를 주어질 수 있는 결혼 언약의 종결 즉 이혼의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 2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거기 간음의 적용 범위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은 현장에 잡히는 거예요. 불륜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은 불륜의 현장이 없어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간음하였느냐 말하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간음의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주님께 나왔었죠.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여야 하는 그런 율법의 결과입니다. 그때 주님은 땅에 글을 쓰시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뭘로 돌을 치라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 분노하던 이들이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둘이 남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쓰신 그림이 무엇이었을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혹자는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또 혹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숨은 제목들을 쓰지 않았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 남들에게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뭐가 다를 바 없다. 현장에 잡힌 현행범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영적 가늠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영혼의 순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령과 신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듯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또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이 해석 속에서의 가늠은 실제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볼 때 이미 가늠했다,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성 위주로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게 남성 위주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늠의 행위가 아니라 뭘 다루고 있어요? 정욕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욕을 가지고 음란하게 행동해야 되는 모든 것을 다보다 가늠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인간의 죄성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부추기고 또 만족시켜준다고 약속하는 무수한 그러한 유혹들이 만만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탐욕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과 결혼 관계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선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원할 때 그것은 탐욕이고 그것도 가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해석 문제 속에서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나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주님은 7계명을 말씀하면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결혼 언약을 종결 짓는 이혼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뭐 뿐이다? 가늠으로 비롯됐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결혼이 언약이라 할 때 가늠은 그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모세의 율법은 이혼의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음행, 가늠의 이유에 아내를 버려 이혼하게 된다면 그 남편은 아내를 하여금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버리신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가늠한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취하시는 하나의 소극적 원리는 배우자에 그러한 가늠은 이혼의 조건으로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극적이라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비록 음행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혼으로 직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음행한 배우자를 뭐 하는 것이죠? 용서하고 또 근본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뭐라는 얘기죠? 용서와 용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반복적인 그런 음행을 넘어서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보여주신 호세아서의 사랑이 바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음란한 창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행의 이유가 아닌 다른 사소한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그것을 성립시킨다면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뭐죠? 또 가늠하게 만드는 일이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남성이 우월주의였기 때문에 이혼 사유 같지 않아도 이혼을 많이 당하고 이혼 당했어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이 비로소 다시 재가해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아주 괘씸하고 못된 사람들은 그냥 나무 잎에다 써줘서 말르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도 꼭 음행이 아니더라도 아내가 못마땅한 것을 시비 걸어서 밥을 못해, 뭐 음식을 태워서 그런 막 그걸 걸어서 이혼도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혼의 성립 사유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은 뭐냐면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허락했다는 사실 속에서 이 또 도전이 오는데, 주님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죄성 때문에 허락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의 사유를 남편 대행자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혼의 사유를 크게 제한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소극적이고 제한적 회용이지 반드시 이혼 증서나 써주면 문제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원리는 음행의 연구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서 설명드릴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7장에서 배우자가 신앙의 문제를 해서 핍박하고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또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7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 이전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사이에서 결혼관계가 유지될 때 서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방법이 되는데, 또 믿지 않는 자가 먼저 이 일 속에서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은 그래 난 너와 살기 싫어 하지 말자 할 때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바울사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라고 토시를 달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한 말씀은 아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실제적인 경우를 더 덧붙이자면, 자,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남편이 아주 폭력적이에요. 술만 먹으면 아주 변해버립니다. 또 그만큼 정신적인 학대가 지속되고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심각한 경우가 있을 때, 그리고 일방적인 버림을 당할 때 이것은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자들의 제안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 언급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완악한 죄성은 언제든지 모여 합리한, 합당한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만들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그 결혼의 조건에 맞춰서 주님이 말씀한 건 아니지만은 믿지 않는 자가 갈리게 하거든 갈리게 하라는 뜻이 그런 의미고, 또 더 큰 악보다 조그만 악을 취해서 결국은 그 기독교 윤리적 입장이 그런 표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신 것 때문에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우리는 먼저 설명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은 다 어떻게 하라? 금지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독신의 경우, 그럼 이 간음은 결혼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독신이나 해당 사항이 안 되느냐? 아니죠. 독신의 경우도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7계명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명령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주님의 해석의 원리에 따르면 결코 그렇게 제한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원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그런 순결, 거룩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독신 생활하는 사람에게 많은 사회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 간음의 이 문자적 정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그런 출석,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법적 성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 해석 원리에서 우리는 이것을 모두 그리스도 모두에게 해당되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준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신, 그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은 그 결혼한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뭘 요구하신 거예요? 성적인 순결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날 많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혼전관계죠. 성경은 분명히 이것 또한 역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적 정의로 이것이 가능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은 사람과 성적 관계는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거룩한 그런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만 허용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적 죄악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이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6장 18절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성을 통해서 언제나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 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혼 관계를 떠나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성은 자기를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적인 모든 욕망은 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매춘의 대상을 찾고 결혼의 성관계하고 혼전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은, 결혼은 순전히 자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상대방의 배려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게 하는 그 동기로 성관계는 옳지 않다라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7장에 말씀했듯이 내 몸은 배우자가 죽어난다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헌신이 결혼관계와 성의 문제의 그런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헌신이 포함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성행위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음란한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된다. 완전주의를 또한 우리는 추구할 수 없습니다. 새가 머리를 날아가고 똥 싸는 것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새가 나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그 루트의 지혜로운 법면처럼 음란의 문제가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결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갖고 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 선물인 성을 가장 추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7계명과 관련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그것입니다. 나아가서 합당한 교제와 결혼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결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교제와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하는 교제와 결혼은 종종 옳지 못한 관계에서 결국 범죄의 자리까지 이끄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7계명을 잘 지키는 또 다른 길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비로운 결혼을 사모하고 그 속에 누리는 온전한 관계와 상대방에 대한 헌신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은 버려라. 특히 습관되었는 음란한 죄악들을 끊어버리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지니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었든지 우리는 다 이래 넘어진 자고 또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다시 누구를 의뢰해요?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범죄를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하시고 이루었고 7계명도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약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죄악을 얼룩진 우리들일지라도 다시금 감사와 찬송으로 나갈 수 있고 호세아서에 다시 음란한 아내를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 십계명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배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며 그 사랑을 통해 자신은 물론 가정과 이웃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육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행복을 또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늠은 우상숭배와 불신과 욕망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오염되고 파멸로 가게 합니다. 자, 세격을 버리지 못해서 삼손은 패망한 반면에 요셉은 시의 대장 보리밭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준비된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늠마다 하루에 민수기 25장에 2만 4천이 죽었어요.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경계가 되게끔 고린도전서 신약에 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말씀하셨고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순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부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도리는 없습니다. 그죠? 부자가 아니도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하면 자족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원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의를 덧입고 순결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순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배필로 서로를 세워가고 온전한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고 또 주님과 온전히 사귀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의 천국의 삶과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